다음 꼭지는 흉물은 조중동. 아, 이것도 재밌죠. 이 중앙일보가 뭐 지방에 있는 각종 조형물들이 조잡하다 이렇게 뉴스를 냈는데, 조잡한 건 맞아요. 사실 그 조잡한 건 맞는데 전국적으로 조잡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수만 개 있는데 왜 이걸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게 실제 조잡하기 때문에 조잡하다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이 민원에 너무 약해요. 공무원들이 민원 올라오면 무조건 거기에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무원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지지하고 1명이 반대해도 그 1명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방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면 지방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런 걸 그냥 공무원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갑자기 몇 명의 민원만 듣고 이걸 철거한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그 전문가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비전문가가 말이야 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막 특히 걸핏하면 혈세 어쩌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그거 진짜 일하고 있을 때 전화받으면 진짜 빡쳐요. 네. 니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먹.
근데 진짜 혈세를 낭비한 데는 훨씬 다른 곳에 많은데 전혀 혈세가 아닌 좋은 작품에다가 이런 시비를 건다고요. 왜 아무거나 다 혈세라 그런 거냐. 뭔데 얼어 죽을 혈세야. 예산이라는 것은 서자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포항에 있는 이 꽁치고리. 이게 누가 꽁치고리인 줄 알겠냐고.
당연히 고래인 줄 알았지.
근데 이 지나가다 보면 항상 이게 인상적이거든요.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게 된다고.
잘 보여요. 거기 네. 지나가면.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하잖아. 그래서 나는 무슨 박격 포탄이 박혔나. 주변에 그 포항공항도 있고 그래서 무슨 안보 관련된 뭐 그런가 하고 막연하게 이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이걸 굳이 철거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철거하는데 비용도 내고 왜 철거해요. 뭐 철거하는 거는 그 사람 지역 사람들 그 어중에 달렸지만 관광객을 생각해야죠. 관광객은 이정표가 있어야지. 그리고 세종시에 있다는 그 저승사자 나름 재밌다고. 이걸 뭐 신명나는 우리가락이라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락이야. 저승사자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재밌잖아.
무섭긴 무섭더만.
그러니까 무서워야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라고. 작품을 좀 무섭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 한 부라도 더 쳐다보게 되지. 그리고 고창에 있는 낙지. 이것도 이제 낙지를 닮지 않았다고 시비하는 거예요. 왜 낙지를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참 이해가. 이거 눈알을 더 크게 해놓으면 더 재밌겠는데 눈알이 너무 작아. 그리고 고창이 언제부터 낙지 동네. 낙지는 하면 서천이지. 인제에 있는 마릴린 몰로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외국 관광객 보고 이걸 왜 얘기 세워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래도 너무 잘 보면 못 만들었어. 이게 한국인 얼굴이야. 이 얼굴이 마릴린 몰로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저도 또 뭐 대추. 사람들이 이걸 대추인 줄 모르고 딱정벌레인 줄 알아. 딱 보고 이거 딱정벌레네 그러는 거야. 와 그거대 딱정벌레 재밌네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군이구나. 군이 대추. 딱 보고 이게 대추라는 걸 알아채는 사람 어디 있어. 없어. 색깔이 빨간색인데 빨간 대추 어디냐고. 그래서 더 재밌잖아. 이거 딱정벌레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재밌지. 이걸 대추라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김제 백룡 이거는 조그만 건데 조그만 소품을 가지고 시비하면 어쩌라는 거야. 이런 환장할 얘기. 할 일 더럽게 없는 사람이 민원충이야. 민원충.
아 진짜 미친놈들 진짜 많아요.
고성의 지게 아저씨. 이것도 황당한 작품이긴 한데 이것도 이정표로 도로가에 만들어 놓으면 나름 그 인상적인 작품이 된다고. 그리고 괴산 가마솥. 이건 제가 옛날부터 짜증났는데 이건 만들 때 진짜 여기서 밥을 해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그 보일러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막 위에서 그 크레인. 여러 사람이 주걱으로 저으라고.
아, 이 발판이 있구나.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올라가서 주걱으로 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에서 보면 소뚜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소치라는 걸 알 수가 없어. 이게 왜 소치냐고. 용을 그려놔가지고 또 뭐 이게 뭐한 수작이야. 그래서 최근 지붕을 다시 만들었다 그러는데 소뚜껑을 제대로 만들어야 이게 소치인지를 알아보지 먹지. 가마솥이면 가마솥처럼 생겨야지. 이걸 봐가지고 가마솥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냐고. 그리고 도동 제시에 있는 흉물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빴는데 저걸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 근데 이런 건 아무도 시비 안 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비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것 같잖아요.
이게 뭐야? 고인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시비하냐? 시비할 수 있는 걸 시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거.
그렇죠. 제가 볼 때 진짜 없애야 되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중원탑을 다 없애야 돼. 아. 그 중원탑이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어요. 그 중원탑 디자인도 다 똑같아. 다 이 기둥 두 개야. 왜 기둥 두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
포크처럼 만들어.
아예 그 진짜 6.25 때 전사한 분들을 기리려고 하면 저 국군 아저씨를 새겨놓 조각에 놓던 거지. 그냥 시멘트 기둥 두 개를 세우는 게 그냥 돌장사 농가지. 그 중요한 것은 그 중원탑이 아니고 바닥에 돌을 쫙 깔아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돌 계단을 또 만들어.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그거 굉장히 성의 없게 만들었어. 아 공사 비용 다 남겨버렸구나. 여기서 다 공사 비용이 세는구나. 그러니까 중원탑 조그맣게 만들고 주변에 이제 돌 광장을 엄청 만들고 축대를 엄청 쌓고 그게 다 돈 낭비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전국의 중원탑이 한 몇만 개가 될 것 같은데 그 낭비가 이것보다는 100배 더 심하다. 그리고 라이온스 클럽 그리고
로타리 클럽. 로타리 클럽.
그것도 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그거 없애야지. 왜 바르게 살기라고 자꾸 국민을 압박하냐고. 왜 국민을 도둑놈 취급하는 거야. 바르게 안 산다는 거야. 누가 여기 바르게 안 산 사람이냐고.
아니 제가 이제 그걸 조성을 해봤는데요. 제 담당이라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거 없애야 돼.
그 새끼들이 근데 그 뭐지? 그 뭐냐? 투표 해 갖고 네. 구청장을 압박해 가지고
권력기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랜드마크가 되는 조형물이 하나쯤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잘 만들면 돼. 근데 못생긴 조형물을 만들어 봐야 잘생긴 조형물을 만들지. 왜 못생긴 걸 만들겠냐고 돈을 적게 주네 그렇지.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하면 만들어요. 이게 대부분 소품이고 큰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제발 이런 걸 시비하는 건 굉장히 찌질한 시비다. 진짜 시비해야 될 거는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 이명박이 4대강부터 시작해서 그 전국의 길거리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뭐 할아버지들 뭐 돌리고 하는 거. 근데 그중에 90%는 사용이 안 돼요. 특히 논 한가운데 거기 있어.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데 할아버지들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냐고. 그걸 동네 한가운데 있으면 또 이해를 하는데 동네에서 멀찍이 떨어진 왜냐하면 그런 자투리 땅이 있는 곳에 하거든요. 자투리 땅은 항상 그 외진 곳에 있어. 그리고 외진 곳에 사람 한 명도 안 오는데 공동묘지 주변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 녹슬었지. 아무도 안 와.
그것도 설치를 해봤는데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면 불량품이라서 내가 몇 번 해보려고 하니까 다 뽀개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
튼튼하게 놔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나 철거하라고. 그래서 이 포항 대포알은 괜찮은 거야. 이거 대포알이라고 해석해야 돼. 다음 곡지는 다윈의 선택설은 허구다. 제가 옛날부터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성선택설이 100% 틀린 얘기는 아니고 예. 선택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조금 개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또 선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다윈 얘기는 인간 특히 여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남자가 여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잖아요. 맞는 얘기 같으면 이게 개소리인 거야. 굉장히 설득력이고 그럴듯하다 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항상 뭔가 들여다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진실이고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되면 이게 민간 의원설인 거예요. 옛날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 뭐 옛날 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하면 굉장히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의미가 있으면 안 돼. 아무 의미 없이 언어가 만들어져야지 뭐 심오한 의미가 있으면 그런 단어가 잘 안 만들어져요. 최근에
저희가 근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 의미 없이 언어가 만들었다 하면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미 있는 단어를 살짝 틀은 거예요. 이미 어떤 단어가 있어. 그걸 반대로 발음하거나 발음을 약간 R을 어로 발음하거나 약간 살짝 틀어요.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단어를 심오한 의미를 부여해서 딱 작명을 하면 아무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하고 언어의 본질 자체가 상대방이 알아먹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일단 차우님이 동생이 있다. 그럼 차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또 동생 있다면 차사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럼 다 알아먹어.
차오, 차사.
차삼, 차이, 차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 다 이해한다고. 이미 있는 단어를 살짝 틀어주면 그걸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장명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면 별 뜻이 없어. 그냥 이미 있는 걸 살짝 이용한 거죠. 네, 대부분 단어가 그런 식으로 파생어가 되는데 한 단어에서 거의 단어가 파생되는 게 100개씩 나와요. 그 옛날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이미 있는 단어를 그냥 대충 재활용한 거지. 그렇지. 막 생뚱맞게 어저께도 뭐 어떤 사람이 개새끼가 왜 개새끼냐 하고 책으로도 썼더라고요. 개는 뭐 개살구처럼 가짜를 의미한다. 그래서 넌 가짜 새끼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 게 개소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옛날은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개라는 것은 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라는 것 보통 하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집 개 잘 있나 하면 하인이 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개새끼 하면 넌 종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너 개 한 마리 보내라 이런다고 하인을 보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새끼라면 종놈 새끼 뭐 이런 게 비하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는 길거리 설레를 분다고. 진짜 못 배운 놈, 무식한 놈 아니야. A 범죄를 모르고 말이야. 남들 보는 데서 막 번번스럽게 말이야. 그래서 개자식 하면 길거리에서 붙어먹는 형편없는 놈, 못 배운 놈, 하인, 천민 이런 뜻이라고.
그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구가 맞죠?
그렇죠. 영어에도 뭐 스노우비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개하고 연관시켜놨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개라는 것은 안 좋은 뜻이다. 오히려 개에서 그 개살구 같은 단어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게 내 생각이고.
거꾸로.
예. 그래서 이 성선택설처럼 그럴듯하면 이게 민간 의원설이라고 그냥 지어낸 얘기야. 일단 부족민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왜 생긴지 몰라서.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해를 못했다고. 그리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건 현대인의 관점이에요. 아프리카 부족민들이 아름다운지 뭔지 뭐 관심 없어. 보통 이제 성관계는 부족 축제 때 하는 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냥 날 잡아서 그냥 즐겁게 하는 축제도 있지만 보통 전투적인 축제가 많아요. 축제와 전쟁이 연결돼 있어. 축제를 막 하다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관계도 그런 축제의 일부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현대인들의 관점이고 사유재산 제도가 생긴 다음에 결혼이 생겼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부족민들이 부부라고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오빠 동생이에요. 부부가 아니야. 그리고 또 남자족 여자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부족민들은 굉장히 미개하기 때문에 만화에 잘 나오잖아요. 남자가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여자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서로 떨어져서 간간하는, 그 전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게 차별적인 생각이라고. 여자 뒤에는 오빠가 있는데 여자 머리통을 몽둥이 때리다가는 맞아 죽어요. 그리고 여자는 항상 그 패거리를 이루고 다니지 혼자 안 다녀. 남자 혼자 다니다가 혼자 있는 여자를 보고 어떻게 공격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 더 중요한 건 그냥 다 근친이야. 같이 사는 사람 다 사촌이라고. 그래서 성욕을 못 느껴. 자기 여동생한테 무슨 성욕을 느끼겠냐고. 그런 놈은 진짜 호러새끼지. 그래서
안 느껴진다는데.
그렇죠. 실제로 안 느껴져요. 네,
실제로 안 느껴진대요.
그래, 나쁜 새끼만 그런 짓을 하는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성욕을 못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면 부족민이다. 그럼 여기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부족민의 인구가 한 200명이다. 그럼 200명이 어디냐면 서울시 면적만 하는데 흩어져 있어요. 여기부터가 지금 제주도만한 땅이 있어. 여기가 조혜족의 땅이다. 제주도만한 땅에 가보면 아무리 가도 조혜족을 찾을 수가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오두막 몇 개가 있는데 오두막에 여성들이 있어요. 그 남성들은 어디냐면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 조혜족 땅이 한 제주도만하다면 그게 절반이 남자다. 100명 그중에 미성년자하고 할아버지 빼면 전산 한 3,40명. 그 3,40명이 제주도 전체에 흩어져 있으면 못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지역을 순찰하고 이웃 부족이 자기 부족 지역에 왔느냐 이걸 감시하는 거예요. 그 이웃 부족이 오면 죽여요. 그리고 사냥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을 하는데 여자들은 사냥도 하지만 채집을 하는 거죠. 근데 채집이라고 해도 막 이만큼 큰 물고기나 뭐 작은 새끼 이런 거 사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멧돼지를 사냥한다면 큰 새끼는 남자들이 죽이겠지만 작은 멧돼지 새끼는 여자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남자들만 사냥을 할 수 있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남자들은 사냥을 위주로 하고 여자들은 사냥과 채집이 50대 50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집 근처에 있어요. 남자들은 어디 있냐면 집이 없어 일단. 그럼 집에 안 들어가. 우리가 생각하면 아, 저녁 때면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녁, 밤에 또 감시를 해야 돼. 밤에 또 이웃부족 쳐들어온다고. 밤에 나무 위에 딱 올라와서 이웃부족을 딱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도 나무 밑에서 자지 집에서는 가끔 한 번씩 이제 자기 누이한테 가서 좀 재워줘 그러면 오빠 들어와 이렇게 한 번씩 재워주는 거예요.
아 불쌍하네.
그렇죠. 그래서 남자족하고 여자족이 안 친하기 때문에 아 남자 새끼들 나타난다고 여자들 모여가지고 뭐 남자 새끼 저거 붕알 띠부려야 돼 그러고 막 저 새끼들 저자 비리비리 한번 들이고 막 서로 욕설을 하고 막 으르렁거려요. 굉장히 긴장 관계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 그냥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몰려다니고 색소도 남자고요. 그래서 이 빠구리란 말이 원래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은 몰라. 전라도 사람은 빠구리라는 게 학교 안 가고 땡땡이 치는 걸 빠구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경상도 사람은 색소를 빠구리라고 그러는데 원래 동성애를 남자끼리 색소하는 걸 빠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라 화랑도 집단은 이제 남자끼리 색소하는 집단이에요. 특히 일본 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아 화랑도 그건 우리도 알아. 우리도 일본에서는 그걸 그 뭐더라 약중이라 그러거든요. 와카슈라 그러는데 아 우리 와카슈가 바로 화랑도지. 그거 남자끼리 섹스하는 거야. 일본 사람 금방 1초 만에 이해해. 화랑도 아 그거지. 아, 다 이해해. 그래서 섹스는 당연히 남자가 남자끼리 하지. 어떻게 여자하고 섹스할 수 있냐고. 에이 징그러워. 아, 나 여자하고 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하고 하면 되지 왜 여자하고요. 갖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남자하고 섹스하냐 그러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부정민들은 섹스를 어떻게 여자하고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국시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처벌 가지고 누가 차지하냐 이걸 가지고 막 칼부림하고 근데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잤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고 그걸 양해하는 사안이에요. 그럼 부인도 권력이 있는데 하인하고 동침할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남편이 또 창피하게 그것도 막 잔소리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점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처박을 누가 건드렸다면 바로 칼 들고 쫓아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옛날에. 실화 화랑도들 보면 다 얼굴에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 왜 그럼 여성이 예쁘게 됐냐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필의 문제예요. 수탉이 왜 기지 예쁘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탉 뭐 볕도 이렇게 화려하게 있고 꽁지도 컬러가 여러 가지 있고 이 새들은 대부분 수컷이 컬러가 예쁘다고 자기를 어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료님 말씀이 그러니까 성선대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뭐지 어떤 상호작용의 그 주체가 여자 쪽에 있느냐 남자 쪽에 있느냐 약간 그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 동물은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면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고 인간은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에게 어필을 하면 남자가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혹시 여자 줄 알고 성관계 했는데 오랑우탄이었다. 침판지였다. 옛날에는 네안데르탈도 있고 데니소반도 있고 별 이상한 인간이 다 있었어. 호모사피엔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 호모사피엔스끼리 해야 되잖아. 근데 실수로 또 오랑우탄 나오고 하고 말이야. 그런 실패가 많기 때문에 혹시 사람 맞나?
아 왜 저를 가르쳐?
그러니까 막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야.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점점 이 인간이 시각적으로 발달을 한 거죠. 그럼 다른 동물은 어떻게 하냐? 다른 동물은 냄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 냄새가 나면 아 이게 소구나. 어떤 소가 말 냄새를 쫓아가서 말하고 하지고 그렇지 그러지는 않아. 일단 돼지가 양하고 하고 막 이런 일은 없다고. 돼지는 돼지 냄새를 맡고 양은 양 냄새를 맡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코가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대신 시각 정보를 통해서 저게 과연 사람이 맞을까? 혹시 오랑우탄이 아닐까?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점점 미인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뭐 젖가슴 전반적으로 점점 아름다워져요, 여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시각 정보로 동종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옛날 부족민들은 근친, 부족민이 다 근친이기 때문에 근친끼리는 섹스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윈의 성선택설은 전혀 근거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 개소리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곡지는 사유재산 제도가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 이건 엥겔스가 한 얘기죠. 이건 다 알려진 얘기인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 책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 이건 뭐 아까 한 얘기에 다 묻어 있는 얘기고 그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이 사유재산이 왜 생겼냐? 종교가 생기면서 사유재산이 생겼다. 이게 이제 괴베크 클리 테페에서 서로 유적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거죠. 종교가 생기면서 대부족이 생겼다. 옛날에 부족이 한 200명 정도였는데 종교가 생기면서 부족 단위가 한 2000명으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많으니까 식량을 저장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그걸 약탈하려는 사람이 생기고 전쟁이 중요한 직업이 된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는 결국 전쟁과 동시에 생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결혼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은 결혼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대리사유제다. 흉년부터 되면 사유부터 먹잖아. 먹을 게 없어 사유를 먹지. 자기 부족이 아닌데 외부인을 먹어야지. 그 옛날 중국에 그런 이야기 진짜 많아요. 흉년 들면 며느리부터 먹는다. 중국은 이제 여성이 남성한테 시집가는 제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자 여자한테 장가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이 시집오는 것은 근래 생긴 거고 임진왜란 이후에 생긴 거예요. 송시열이 막 주장해서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남자들이 장가들었다고. 근데 여성 며느리가 시집 오면 흉년에 며느리부터 먹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조계혼 그러니까 근친혼이 아니고 다른 부족에게 시집 간다는 목숨 내거는 행동이에요. 자기 목숨 걸어야지 자기 살아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이 있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의 여파로 결혼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님 그럼 네. 전쟁이 제일 앞서는 겁니까?
아니죠. 종교가 앞서는 거죠.
종교가 앞서는 거다.
그 대부족이 없을 때 소부족일 때 전쟁도 별로 안 했거나 전쟁이 이 대부분 부족민 전쟁 형식적이에요. 진짜 전쟁이 아니고 이 인구 감소를 위한 전쟁이에요. 서로 상대방 부족의 인구를 감소시켜줘. 할아버지는 죽여드리는 거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버지 죽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웃 부족의 아버지를 죽여주는 거지.
합리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남자가 많아야 돼요. 남자가 많으려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아들 10명이 있으면 걱정이 없지. 왜냐면 아들 10명이 아버지를 지켜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결혼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제도란 결국 전쟁으로 약탈을 하고 농경을 하고 가을에 곡식을 비축을 하고 이 비축한 곡식을 훔치기 위해서 바이킹들이 쳐들어오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들들로 하여금 무장을 해서 이제 곡식을 지키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혼제도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결혼을 왜 하냐고.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무모한 짓인데 좀 더 뭐 저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면 납치혼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다음 곡지는 구조론의 정의. 또 제가 옛날 글을 정리한다고 구조론이 뭐냐. 세상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구조는 에너지 계를 중심으로 한 사건의 전개구조다. 에너지는 계 내부의 의사결정구조다.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원래 형태가 없는 에너지가 어떻게 형태를 획득했는가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뭐 쭉 써놨는데 이 인간이 에너지의 정체가 뭐냐 이건 아직 아무도 규명을 못했어요. 규명할 단서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몰라. 유일하게 이제 그 비슷한 게 초권 이론이라고. 2차원 끈의 진동으로 되어 있다. 그 왜 진동하냐? 그 끈이 뭐냐? 뭐 이건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물질의 사정인지 공간의 사정인지 아니면 물질과 공간을 통합하는 제3의 것의 사정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어.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실 단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에너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 에너지 이전에 뭐 에너지가 왜 생겼냐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건 빅뱅 이전이기 때문에 빅뱅과 동시에 에너지가 생겼고 그 에너지는 플라즈마 상태로 무질서하게 운동을 하는데 이게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형태를 획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냐면 우주의 온도가 3000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 이전에는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옆에 있는 다른 것이 자꾸 찝쩍거려서 이 대칭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대칭이 만들려면 가만 놔둬야 돼. 그러면 된장을 끓여서 식히면 가만 놔두면 된장 위에 덩어리가 몽글몽글하게 생겨요. 건드리면 안 돼. 건드려 휘저어버리면 다 깨지죠. 그래서 그런 일이 우주 온도가 3000도까지 떨어졌을 때 생겼다. 그때부터 이제 양성자, 전자, 뭐 중성자 이런 게 막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다 막 엉망이었어. 빛이 전자를 탈출하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였어. 그래서 온도가 식으면서 조용해지고 방해받지 않으니까 핵과 대칭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연히 충돌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충돌하면 이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운동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운동하고 있는 것은 계속 운동한다는 거죠. 운동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정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건 그냥 꼬인 거야. 두 개의 운동이 이렇게 걸려서 꼬이면 이게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꼬인 상태에서 또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게 이제 정지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리가 좁기 때문에 정지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완전히 정지한 건 아니다. 둘이 나란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달라붙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야. 그래서 게임의 이론에 의해서 어떤 경쟁의 상황이 되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항상 이기는 쪽이 쪽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것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효율적인 것이 비효율적인 것을 계속 잡아먹어요. 그래서 계속 덩어리가 생기는데 눈을 뭉쳐보면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핵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앞발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최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돼요. 전혀 백지 상태는 안 만들어져. 작은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가루를 한 개 뿌려놓고 그 안에 고온과 고압을 가하고 탄소를 집어넣으면 탄소가 다이아몬드에 계속 달라붙어서 다이아몬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점 에너지를 잡아먹어서 붙잡힌 에너지가 되는 것이 이 형태다. 그래서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질의 결정이 자란다거나 두부가 만들어지거나 치즈가 만들어지거나 뭐 버터가 만들어지거나 보면 다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잘 저어줘야 돼.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럼 비효율적인 건 어떠냐? 비효율적인 건 구조가 깨져요. 그래서 일찍 사망하게 된다.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괜찮은데 정의당이 계속 깨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깨진 당이 어디죠? 뭐 대한정당도 있고 평화당도 있고 다 깨졌잖아.
뭐, 민중당?
예. 깨지는 정당은 보면 대칭이 균형이 깨져서 깨지는 거예요. 축과 대칭의 구조가 깨져서 당이 깨진다. 근데 자한당은 아직 안 깨지고 있다. 조만간 깨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효율성의 차이가 그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방향성이다 이런 얘기죠. 무질서한 에너지가 자유운동을 하다가 일정한 조건에서 개 내부의 모순 곧 무작위적인 충돌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면서 질서를 획득하고 그것이 공간적인 대칭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물이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이 우연히 내부의 어떤 질서에서 형태를 획득한다는 거죠. 다음 곡지는 구조의 눈. 구조는 내부 구조니까 구조를 본다는 것은 내부를 본다는 것이다. 사물은 그냥 내부를 보면 쪼개보면 되는데 사건은 이 버스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쪼개려고 해도 이 버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건의 내부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직접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항상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물은 외부에서 보면 돼. 그러나 사건은 닫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물은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호작용이 되는데 사건은 이 항상 극단적인 상태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면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항상 보면 이 한계 선상에 모여 있어. 일단 장사꾼들은 일단 어떤 장사꾼이 있어가지고 나는 좀 여유롭게 장사하고 싶다. 좀 푸짐하게 주자. 그렇게 하는 순간 옆가게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 일단 좋은 고기를 쓰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꼭 옆에서 다른 가게가 따라하면서 애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옆가게의 딜레마인 거야. 옆가 뭐가 좀 된다 싶으면 꼭 옆에서 비슷하게 흉내 내면서 가격은 10원 더 싸게 애를 먹인다. 그래서 모든 그 요식업종 가게들이 다 한계 선상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최하 저질의 고기를 쓰고 최저질의 서비스를 하고 최저질을 해야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이제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림이 치킨을 한다. 그 치킨 가격 원래 그 하림에서 닭을 납품하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이걸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즘 뭐 치킨 값이 2만 원까지 올라갔다는데 시장 치킨은 7천 원이에요.
6천 원짜리.
예, 그러니까.
정말 5천 원짜리. 예.
그러니까 그런 가게도 옆에서 초를 치기 때문에 배달을 한다고 치죠. 뭐 배달비 주고 단무지 주고 뭐 주고 양념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포장 뭐 다 하다 보면 광고비 심지어 요즘 인터넷에서 떠들어가니까 다음 네이버 다 돈 가져가고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다 그 사람들도 극단에 몰려 있어요. 좀 장사가 된다면 꼭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지가 지 손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는 그저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은 다 자연당 찍더라고. 그래서 그 요식업계를 들여다보면 다 이제 극단에 몰려 있구나. 한 지점에 빼곡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예. 스타트업도 그렇고 뭐 다들 그렇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그 궁지로 몰아. 정치인들 보면 사과 예, 트럼프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사고를 쳐서 자기를 궁지로 몰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 얍삽하게 안 해도 될 건데 꼭 그렇게 한다고.
이해수도.
예. 왜냐하면 인간은 이 방해자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 자기를 앞을 막아서는 방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100에 한두 명이다. 물론 이제 뭐 은퇴한 노인들이거나 그렇게 경쟁 구조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다 한계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재벌들도 보면 그렇죠. 한계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재용이도 지금 감옥이 대단히 많이 지금 한계 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있는 놈이 더 하다고 다 한계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음 곡지는 구조와 자연. 자연이라는 말은 저절로 되는 게 자연이죠. 근데 에너지는 원래 형태가 없는데 저절로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저절로 형태가 만들어진 에너지 원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자연에서는 저절로 좋아지는 게 없어요. 저절로 나빠지는 거지. 저절로 좋아질 리가 없잖아. 저절로 왜 좋아지냐고. 물론 이제 전혀 좋아지는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보면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요. 또 뭐 화성이나 달이나 금성이나 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지. 지구 하나하나 겨우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보면
자연은 그래도 태양 에너지가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걸로 좀 이제 여유를 부리는 게 바로 지구라는 거죠. 지구 빼놓고는 다 그냥 갈 때까지 갔어. 목성이든 토성이든 뭐 걔들도 다 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근데 이 자연의 그 나는 무위자연을 하겠어. 자연은 참 여유가 있어. 나도 자연처럼 여유를 부려볼까 하면 100% 망하는 겁니다. 자연은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연은 대부분 그 기하선상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섬진강 제철업들은 섬진강 그 깊은 물에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에 수위가 조금만 내려가면 한 100만 마리 제철이 몰살당해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겨우 살고 있는 거라고. 한꺼번에 재수 없으면 천만 마리가 죽어버리는 거죠. 가뭄 들어버리면.
요새 길다니들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가을 되면 이제 대부분 다 죽어요. 벌은 어떻게 겨울을 날까 연구를 해봤는데 꿀벌은 괜찮아. 꿀이 있기 때문에. 꿀벌은 한 30%가 죽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반이 죽는다고. 근데 말벌 같은 경우는 10%만 살아요. 한 천 마리가 있다면 한 100 마리가 살고 겨울 동안 다 죽는 거죠. 상살벌 이런 것들은 내가 볼때 거의 90% 죽는 것 같아. 겨울 되면 다 죽는 거야. 상살벌은 집도 없는 것 같아요. 겨울 되면 몇 마리가 따뜻한 이 지하 공간 이런 데 숨어서 살고 그래서 거의 99%가 사망. 겨우 살아가는 거죠. 벌레들은.
뭐 사실 식물도 겨울 날 때 네. 그래서 뭐 씨앗으로 겨울을 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의 형태도 되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살이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옥수수 보면 뭐 풍성하게 수확이 열리니까 아, 자연은 원래 여유가 있고 낭만도 있고 그건 인간이 종자계량을 해서 그런 거라고. 자연은 원래 그런 거 없어. 자연은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살 뭐 이런 건 다 인간이 키워낸 만들어낸 것이고 자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하고 반대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자연은 항상 이렇게 각박한 것인데 그러면 그 자연을 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아니에요. 이걸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이 마이너스 법칙을 자기한테 하지 말고 일본한테 시키는 거죠. 북한이나. 그래서 걔들을 고립시켜가지고 외부 에너지 입구 딱 막아버리고 니들끼리 한번 해봐 그러면 자연이 망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국들이 피지배국을 박살내는 방법이 외연을 딱 차단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찢고 볶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100%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
지금 아프리카가 사실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안 도와주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그 순간 죽어요. 그래서 자연의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자연 농법이라 해서 비료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수확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자연이 뭔가 조금 내놓지 가만 놔두면 그 수확은 영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면 자기가 자연의 그것을 모방하면 100% 망하고 단지 자기의 어떤 대상을 자연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돼지와 돼지 자기들끼리 어떻게 통제하게 한다거나 개와 개를 어떻게 교착시켜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균형을 잡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원리를 물을 다스리는 원리랑 물이 알아서 물을 다스리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찢고 볶게 하도록 놔두면 된다. 그래서 자한당을 망치는 방법은 그 무위자연의 법칙을 쓰면 돼요. 그걸 자한당이 주는 거야. 자한당 니들은 자연스럽게 망해라 하면 자연스럽게 망해.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자한당을 망치려고 하면 오히려 살아나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지만 자한당을 무위자연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거야. 인위적으로 막 때리고 자한당 황교안 구속시키고 나경원 구속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살아나.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한당이 안 망해. 그래서 노자의 지혜로 자한당을 망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지들끼리 싸우다가 찢고 복구하다가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외연을 차단해버려야 돼요. 외부의 인사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자연은 저절로 망하는 건데 이 원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시간 좀 남아 있습니까?
39원입니다. 예. 그러면
구조는 에너지의 구조다. 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인데. 아, 아까 얘기했듯이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정지한 것은 계속 정지해 있다. 움직이는 것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지한 것이 움직인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안 맞죠. 그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로 내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성질을 잘 이용하면 진립자 힘 운동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 아까 했던 얘기고.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호르몬의 동물이다. 호르몬이 인간의 폭주를 일으킨다. 호르몬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는 인간은 100명 중에 한 2명이고 그 사람들은 공자의 제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이유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웃의 감시 때문에, 부모의 압박 때문에, 직장 상사의 갈굼 때문에, 경찰의 감시 때문에 겨우 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거지. 이걸 풀어주면 100% 폭주하다가 다 망해요.
부드러워서 계약이 돼.
그래서 그 뭐 문바들도 마찬가지예요. 문바들도 가만 놔두면 폭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재명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그 이해찬 대표를 공격하는 문바들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도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잔소리를 좀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가 잔소리할 때까지 폭주를 해요. 잔소리 안 하면 왜 안 하지 하고 막 지금 좀 잔소리할 때 됐는데 왜 안 하지 하고 좀 더 세게 찔려야 되나 우리가 너무 약하게 찔렸나 더 세게 찔러보자 하고 꼭 그렇게 사고를 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김동률 좀 선생님이 한 소리 할 때가 됐는데
그렇죠. 아, 김동률 선생님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사고 쳐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검찰도 유시민이 한마디 하니까 그나마 조금 조용해진 거지 가만 놔두면 계속 사고 쳐요.
네, 그래서 인시하는
효과가 있겠네. 예, 네. 해야 돼. 맞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무위자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연은 항상 최고의 효율적인 상태에 있어요. 비효율적인 건 다 죽었어. 근데 그 효율적인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 자연은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건 좋잖아. 좋은 건 맞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일단은 어떤 두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느냐 하면 마라토너가 제일 먼저 죽어요. 체지방 0이기 때문에 마라토너 체지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죽어. 그리고 마라토너 선수 원래 수명이 짧아요. 건강을 극도로 해치는 거예요, 마라토너. 근데 마라토너의 몸은 완전히 효율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효율이라는 것은 최고의 간당간당한 상태고 죽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이긴 것이 살아남은 것이고 살아남은 것이 자연인데 살아남은 것은 효율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것은 여유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지구상에 제일 여유가 많은 동물이에요. 돼지의 체지방이 10%도 안 돼요. 인간 대부분 요즘 조사해보면 체지방 10% 넘어. 인간 체지방이 엄청 이 단면 보면 지방이 이렇게 두꺼워. 배에 지방이 이렇게 있어. 돼지도 삼겹살이 그 정도 안 두꺼워요. 돼지 삼겹살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멧돼지는 더 적지. 그래서 돼지는 단백질 투성이고 인간이 지방 덩어리예요. 그 인간 중에도 마오리 지역이 제일 바다에서 오래 살아남는데 체지방이 두껍다. 마오리 지역 보면 몸에 막 지방이 있어.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그 선원 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죽어요. 바다에서 이제 표류하면 배가 표류하면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흑인들은 일주일 만에 다 죽어요. 백인들이 좀 오래 살아. 그중에 여자가 제일 오래 살아남아. 여자는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여자들은 뭐 몸에 비계만 많고 근육도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제 살아남은 능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그러면 자연은 미래에 대비를 안 해. 이 대비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도 그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조금 그 미래에 대비하지 주변에서 전혀 잔소리를 안 하면 거의 내일 생각 안 해요. 내일 모레도 생각 안 해. 부족민들은 막 싸움하다 그럼 죽게 되면 아 그래 죽지 신나게 즐겁게 죽어버리지. 아, 내가 왜 여기서 죽지 하고 막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 생각하면 아, 사는 게 좋지 왜 죽냐. 미쳤다고 죽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받은 인간이에요. 부족민들은 왜 사냐 죽어야지. 주인님이 돌아가셔서 그럼 나도 죽을 테 그러고 순장해줘 그러고 막 그 동천왕인가 미천왕인가 고구려 왕이 죽었을 때 그 따라 죽은 자가 천백을 헤아렸다 그러는데 그냥 임금 무덤에 가서 나도 죽을 거야 그러고 막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다 죽는다. 실제로 그 백인들이 남미에 굉장히 많은 섬들 있잖아요. 아이티부터 뭐 푸에르토리코하고 무슨 자메이카하고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 거의 99% 다 죽었어요. 유전자가 조금 남아있는 것은 백인하고 혼혈.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뭐 전염병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아 나 죽을 거야 죽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죽어버린 거죠. 왜 화가 나냐. 백인들이 오니까 백인들이 와서 막 지배하려니까 아 짜증나. 아 죽어버려야지. 확 끼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려고 막 애를 쓴다는 것은 이 문명인데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배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거. 못 배운 사람들은 아 기분 나빠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막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티에 사람이 원주민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노예로 끌려온 흑인이죠. 원래 원주민이 아니야. 원래 원주민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래에 대비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기분 따라가면 무의자연하면 100%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의자연은 자한당한테 시키고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대상한테 무의자연을 시키고 자기는 그 반대로 가야 돼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